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제가 집에 요즘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잘 놀았냐? 이러면은 아이들이 예, 셰프. 딱 그럽니다. 밥 먹자. 예, 셰프. 이렇게 이제 와서 하는데 아이들하고 이러고 노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식사를 마치면 아이들 데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또 바로 곁에 놀이터도 있어서 놀이터에 가서 뭐 술래잡기도 하고 이러고 저러고 많이 놀았는데 이제 개척이 결정되어지고는 일이 많이 바빠지더라고요. 뭐 처리할 일들도 많고 제가 쫓아다닐 일들이 많아서 좀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시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불만이던 그 둘째 아들 녀석이 하루는 저녁에 제가 딱 들어가니까 아빠 오늘은 놀아줄 수 있어요? 딱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정말 이른 아침부터 그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제가 너무 바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해갖고 도저히 뭐 나가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아빠가 오늘은 정말 피곤하고 좀 일찍 자야 된다. 미안해서 어떡하냐. 아빠가 못 놀아준다.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나지막한 소리로 힘들어하면서 개척은 왜 해? 돈도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정말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 아이의 이야기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힘들면서 개척은 왜 하려고 그래? 힘들면서 개척은 왜 하려고 그래? 이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마지막 확인을 하시는가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죠. 예, 셰프. 하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결코 제게는 올 것 같지 않았던 시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고 또 남포교회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꽤 오랜 시간임이 분명한데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 교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그 교회를 목양하고 목회하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는 입장에서 많은 기대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개척하신 목사님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앞서 나가신 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고 또 답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는데 그 해준 이야기 중에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놀랍다. 이거는 해보는 사람만 알지 안 해본 사람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개척 초기 준비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듣고는 정말 나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까? 나도 그런 것을 확인받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째 이렇게 준비해 오면서 그 고백이 재고백이 되는 과정들을 제가 느꼈고 또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영선 목사님을 제가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대학교 1학년 때 서점에서 순전히 제목이 멋있어서 뽑은 책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보통 책을 고르게 될 땐 조금 앞을 읽어보잖아요. 읽어보고 구입할까 말까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 면을 읽고는 바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와서 다 책을 보고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가 맨 뒷면에 봤더니 잠실에 있는 남포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합동신학교에 왔는데 여기서 박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오셨고 그 강의를 제가 듣게 되었죠. 아, 이분이 박영순 목사님이시구나. 수업 중에도 정말 좋은 말씀들, 가르침들을 저에게 주었는데 이 박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 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답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목회는 어떤 마음과 각오로 해야 하는가, 또 목사가 어떤 짐을 져야 하는가, 질 때가 있는데 그 지는 것을 어떻게 져야 잘 지는가, 뭐 이런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고 또 배웠습니다. 박 목사님이 평생 동안 참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본인이 고민하고 애써가면서 헤쳐오신 길들을 후배 목사들에게 그 길을 터주시면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배워오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배움과 이 가르침이 없이 교회를 했다고 한다면 어쩔 뻔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많이 배워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남포교회와 또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언제든 그렇지만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저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창조 다음에 어려운 게 개척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저희가 이제 스스로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렵게 개척하시고 어렵게 목회하시고 목양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길을 다니면서 예배 초소를 구하는데 교회밖에 안 보입니다. 교회.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인데 다 작은 교회.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볼품없이 보이는 교회,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가 남포교회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한 물질로 도와주셔서 거여동에 작지만 아주 아담하고 튼실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은혜를 입을 만한 자인가라는 것을 수없이 되물을 만큼 여러분의 사랑이 굉장히 컸고 그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또 그런 면에서 내가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또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를 제 한 몸이 갚기에는 너무 벅차고 버겁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이 은혜들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생명을 다해 목양하고 목회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은혜를 갚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목양이며 목회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말씀을 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권면을 한 모델로 삼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바울이 18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그러한 발달된 도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방인들의 헬라 사상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을 누리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도덕적으로는 아직 이방인들의 경박하고 퇴폐적인 생활 양식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극단적으로 변질시키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권면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나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저희나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사는 자인 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이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과 순종을 가질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과 사랑이 없이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대가가 있어서 따르는 것이지 아니면 할 수 없어서 따르는 것, 이게 둘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결코 진실된 충성의 모습일 리가 없습니다. 충성을 요구받는 자의 마음가짐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뢰의 대상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사랑과 관심과 그 감정의 내용들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상황과 이익과 시대의 변화의 추이에 따라 충성이 변한다고 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여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비밀을 맡은 자로 온전히 서야 한다. 너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것들을 쫓거나 세상을 위하여 사는 성도가 아니라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야 할 것이고 그 비밀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됨을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면 놓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회 공동체로부터의 떨어져 나감입니다. 이 당시 헬라인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죄된 삶인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퇴폐적이고 욕망을 위하여 사는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 자리를 떨쳐 나오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떤 시루를 거슬러 버리는 모든 사람이 하는 행위를 행동을 쫓아가지 않는 역행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회 공동체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누리는 유익 가운데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가 불이익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를 떨쳐버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대단히 힘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충성으로 견디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세상 사람으로 선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서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을 지키기 위하여 받는 어려움은 무엇으로 보장받는가? 나중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모든 성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우리가 움켜쥘 수 있는 이익이나 나의 편함이나 대접을 버리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잡기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나가는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렵고 고된 길입니다. 여기를 우리는 어떻게 견디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몇 년 전에 읽었던 한 칼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쓴 칼럼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차두리라고 하는 역시 축구선수죠.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자기 아들과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을 여러 면에서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독일 프로리그 분데스리가에서 뛸 때 선발 출장하지 못한 적이 두 번, 그리고 중간에 교체된 적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선발 출장하지 못하면 그렇게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거죠. 분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은 중간에 교체를 당했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심정이었답니다. 라카에 들어와서 괴로워하고 의기소침해하고 막 격앙돼 있고 하니까 감독이 와서 다음에 너 뺄 땐 미리 얘기할 테니까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막 격앙돼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아들은 너무 편하게 이렇게 매달리지 않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쟤는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이 축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전투와 같은 그런 생각인데 아들은 놀이로 여기고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이렇게 부자가 나란히 앉아서 해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땀 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아나운서가 막 축구 시합 전술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차두리 선수에게 2002년도 히딩크 감독일 때는 저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랬더니 차두리 선수가 전 후보라서 잘 모릅니다. 떳떳이 뭐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옆에서 진땀이 쩔쩔 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가. 자기 아들은 머리맡에 베컴 자서전 책을 놓고 자고 지단이 그 계란 지단 말고요 그 프랑스 축구선수 지네진 지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단이 사인한 축구공이 있는데 그걸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라면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라고 할지라도 경쟁해볼 수 있는 상대로밖에 치열하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얘는 아, 나의 우상이에요. 뭐 내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행복한가를 따질 때 자기는 치열하고 잘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는 것에 매여 있었는데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들은 그렇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분명 그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 행복하게 축구를 즐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걸려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걸려 있고요, 청년들에게도 걸려 있고 어른 모두에게도 이 성공이라고 문제는 여러 면 여러 방면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성공을 위해 사는 시대에 묶여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쓰인다고 하는 것이죠. 성공적인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공적인 교회를 세우려면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가? 성공적인 목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을 지향하죠. 교회도 성공해야 되고 성도도 성공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모두가 다 성공해야 하는 일에 묶여있고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나님이 그 같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충성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성공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신앙을 갖고자 하죠.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성공할까? 어떤 방법을 쓰면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다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의 자리는 편안하게 안락하게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자리는 내 뼈를 깎는 고통이 있는 것이고 견뎌야 하는 것이고 피눈물 나는 싸움이 있는 현장이 바로 충성의 자리입니다. 이 충성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에게 환란이 있느냐? 그 환란을 넘어갈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견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느냐? 그 고난의 길을 견뎌라. 하나님이 주시는 단 한 가지의 위로는 그 환란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는 그 일에 실패하지 말고 충성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멋진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배우고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견실한 교회, 아주 멋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욕망이나 욕심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죄 짓고 하나님 앞을 떠난 성도들을 교회에서 과감히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서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내가 손으로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익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성공이 보장되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자리,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낮은 자리, 겸비한 자리, 순종해야 할 자리, 견뎌야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견디는 그 충성의 요구들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평강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참된 안식과 평강을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헛된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내 생애의 깊고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내 충성의 대상으로 삼고 이분을 위하여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입니까? 분명합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요 한 길은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길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지만 고난의 길인 것이 뻔히 보이지만 거기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을 내가 충성으로 견디며 나가리라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방식과 원리와 가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과 방법 그리고 그 가치를 쫓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결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는 것이죠. 이 중상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시기에 거기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척이 준비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야곱이다. 나는 야곱이다.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떠나서 큰 두 때를 이루고 돌아가게 되죠. 제가 혈혈단신으로 이 교회에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 아들도 두 녀석 얻고, 이 두 때입니다. 얻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좋은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3천 명이나 되는 분들과 함께, 개척교회는 한 명을 100명으로 칩니다. 그래서 3천 명의 성도와 함께 그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척교회는 어렵습니다. 예, 힘들고 어렵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미리 결심하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은 배운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하겠다. 정식으로 한다. 예, 정식으로. 박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최대한 그 말씀 지키면서 또 박 목사님 보여주신 대로 본 대로 그 길을 쫓아 하겠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고 뼈를 깎는 고통이 분명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보았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충성을 다짐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가 같은 책임과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모교인 남포교회가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낮은 자리에서 또 겸손한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 같이 이제 시작하는 거연 안포교회도 모 교회의 모습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 감당해 나갈 것을 결심하고 또 애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날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작은 교회가 쇠파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널 버렸다라거나 내가 너 뒤에 숨겠다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 앞서 행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들을 믿고 또 열심으로 헌신하고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던 이 사명과 책임들을 여러분들도 감사함으로 지켜내시고 저희도 감사함으로 지켜내어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남포교회, 거여남포교회, 또 우리 가족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칭찬과 복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결심과 각오를 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는 사명과 책임 맡겨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사는 자임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책임과 사명들을 열심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포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박영선 목사님과 사모님, 또 많은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남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랍고 크신 축복들을 채워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거연한법교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맡은 자로 열심으로 충성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